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라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알려진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포함해 신장의 이슬람교도를 무자비하게 감금하고 조직적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26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수만 건의 인권 유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과 관련된 2만 건의 메시지와 비디오, 사진 그리고 메모를 받았다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이란 당국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시위를 자세히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은 이란 정권의 경제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최소 14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7일 탈레반 지도자들을 초청해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아프간 탈레반 반군 지도자들과 아프간 전쟁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탈레반 관리들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미국과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또 이번 방문은 미 국방정보국 DIA가 이란이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반군단체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7일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침범해 한국군이 태거 조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6시 40분 백령도 서북방 NL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추적 감시를 했다면서 낮 12시 30분 소청도 남방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통해 이 선박을 서쪽 해상으로 태거 조치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26일 동해상 공해상공 등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략폭격기 두 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공을 10시간에 걸쳐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 비행에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비행 중 한국 공군 소속 전투기와 일본 공중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해 경계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27일 유럽 각국에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하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에서 5G 장비를 구매하면서 높은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다른 유럽 파트너들과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공통된 의견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칠면조를 사면하면서 미 하원의 탄핵 조사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면 대상인 칠면조의 이름은 버터와 브레드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계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Oh,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that Russia could really.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와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친서가 공개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기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계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의 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 19일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개정했다며 역내 관련국들에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그러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 때 계획안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핵 문제 등의 해결을 진전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후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을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궤 병행을, 러시아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쌍궤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 회담에 대해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큰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are concerned that frankly there's no progress. And so I think we can see.
힐 전 차관보는 아마도 미국이 계획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h,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that Russia could really make any progres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2017년에도 있었다며 비핵화 논의에서 다자 협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proposal really reflects some prior work that they had done in 2017. And maybe it shows that they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계획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may well welcome a more active Russian and Chinese position. I mean, the U.S. has already put its own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미 스톡홀름에서 두 나라의 계획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전화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측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조율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관리의 통화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5박 6일간 북러 전략 대화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러시아 외교를 펼친 직후 이뤄진 겁니다. 이렇듯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건 물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러시아를 방문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러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안을 마련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중러 양국이 항상 한반도의 정치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핵화 일정을 포함한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 교수는 VOA에 러시아 주도로 접근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의 방러 역시 그와 관련해 타진해보는 과정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래는 이제 중국이 얘기한 쌍잠정, 쌍궤경행 그 안을 가지고 중러가 서로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안이 가미가 돼가지고 중러가 공동의 접근 방안을 낸 바가 있었죠. 그 후에 러시아가 지금 다른 어떤 안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과도 서로 부합하면서 러시아가 주장하던 뭐 단계적인 접근이라든가 동시적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것일 것 같은데
익명을 요구한 전직 중국 주재 외교관은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제재 해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재 푸는 거 아니에요. 제재 푸는 거를 중국이 어떻게 할 거며 러시아랑 둘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그거 풀어지냐고. 중국이 러시아랑 뭐 힘을 합쳐서 한다는 거는 그냥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꾸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그거 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떻게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교나 경제 쪽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딱히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대한 확보해보려는 그런 노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러시아가 뭘 보장해 줄 수 있고 중국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 그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권 뭐 안보 보장 이런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 미국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 북한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낸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외 환경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계없이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환경이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이 큰 지렛대라는 겁니다.
이미 김일성 정권 때부터 북한은 체제 존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게 중국과 러시아 관계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보다 이제 밀착을 하는 부분이 현재 전략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책임 연구위원은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며 북중러 밀착을 통한 전략적 외교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쟁 시 최대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업적과 주요 사건들을 취재해 전기 형식으로 엮은 새 책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가 26일 출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스는 총 440쪽 분량의 이 책에서 약 50쪽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서술하고 책의 맨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다뤘지만 성과가 없었고 전략적으로 방치된 사이 북핵 위기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더 오래 자리에 머물렀다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며 북한과 맞닿은 한국에서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여기게 된 이유가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에만 집중해 이것이 일본, 호주 등 주변국을 넘어 영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정은 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의 핵단추는 더 크고 실제 작동한다고 응수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진위를 깨닫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하게 된 데 대해 어느 시점에 우리 둘 다 핵협상이 결실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김정은과 나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웨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친서를 보면 김 위원장의 친선 의지를 알 수 있지만 그의 선친은 유일한 안보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새 아버지 같은 존재로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혹독한 제재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미국의 인질들과 한국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가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훈련 취소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켰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미국이 취한 조치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책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을 의제로 다루려 했던 일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북한을 비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인질 관련 언급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은 인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으며 제발 그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동중국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정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대 선박은 선박명을 가리는 용의 주도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6일 공개한 사진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두 척 선박 사이로 연결된 긴 선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좌측 선박은 북한 유조선 우봉 1호, 우측은 선적 불명 선박으로 명기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 10일 낮 1시 20분경 촬영한 무봉 1호의 단독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무봉 1호가 선적 불명의 선박과 접선한 장면은 일본 해상자위대 제14 호위대 소속 호위함인 센다이호가 확인했습니다. 방위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선박이 지난 13일 새벽 무렵 중국 상하이 동쪽으로 28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박이 접선한 채 긴 호스를 연결해 모종의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적 판단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실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적 불명의 선박은 선박명을 기재하는 후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린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례를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통보하고 관계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 총 21건 중 일본 정부가 공표한 건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14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여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새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 에런 아놀드 씨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새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18일 전문가 패널 활동을 시작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며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놀드 씨를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미국 출신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VOA에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서 나의 역할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분야를 맡는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9년간 제재 회피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아놀드 씨는 최근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무역 규제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금융망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지,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하는데 중국은행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올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조직들은 대개 해외에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these sort of intermediary networks, they can continue banking operations to, you know,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 with the Western world. But in doing so, it sort of provides a layer of.
예를 들어 중국 전역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통해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이셸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여교의 비밀 지역도 적극 활용해 기존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이에 대응해 미국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스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조치를 적극 활용해 제재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세력이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씨는 다만 미국이 치외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관련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출신 각 한 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한 명씩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문가 패널 조정관에 취임했고 같은 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수출 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의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오,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리샹펑, 일본의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의 비약산과 조달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위원은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노르웨이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에 대인지뢰를 사용한 전 세계 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의 민간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인지뢰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확한 지뢰 매설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비무장 지대는 전 세계 지뢰 매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난 2006년 자국 영토에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인지뢰를 사용한 나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비무장지대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의 지뢰에 한국군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사례와 이듬해 8월 유엔군 사령부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서 지뢰 여러 발을 포착한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지뢰지대 표시 지도가 있지만 폭우나 홍수 등으로 지뢰가 떠내려오거나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남북한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철거 작업에 착수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 매설된 지뢰 636개를 제거한 데 주목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시작된 지뢰 철거 작업이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개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막한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나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시리아, 미얀마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지뢰 관련 담당 부서나 정책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이 협약은 지난 1997년 체결됐으며 1999년 40개 나라가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 억제 효과를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지뢰 금지운동 ICBL은 한국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지뢰 200여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지뢰는 DMZ뿐 아니라 군사 분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일대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되는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 B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2020 회계년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 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부재합니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상하원 법안은 모두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에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져야 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 국가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한편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게다가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과 기관이 실시한 국가 방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미국이 해외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을 줄이자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우려되는 단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미국인들이 평화를 지키고 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두 나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랜 동맹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미한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빗셀 틈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에 이유를 돌렸습니다.
dynamics that you see at play right now is you have very different political persuasions in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미국과 한국 정부의 매우 다른 정치적 신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미한 간 견해차를 넓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맹관계에서 흔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엔 타결될 것이라며 미한 관계의 문제점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의 근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낙관론입니다.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Of course, we've got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going on.
전직 관리들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급적 삼가면서 전통적 동맹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달라진 인식과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한 관계 현 주소를 손튼 전 대행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팀 전체의 외교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weak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아울러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일 간 우호 관계는 당사국들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 또한 필요하다며 여기에서도 미국의 충분한 외교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S. nee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ow they achieve that good relation is kind of up to them. But I think the U.S. needs to be actively promoting a stronger relationship. I don't.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미한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benefit by having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t's obviously cheaper than with any type of contribu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ertainly is cheaper than positioning those troops on U.S. soil.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수많은 질풍노도를 동반한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SMA negotiations is more problematic in my view, just because this is a negotiation. You know, our current administration likes the theatrics surrounding negotiations, and so you're going to see a lot of Sturm und Drang around this.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도 매우 주목받는 협상을 했었고, 한국은 냉정한 협상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 대표가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부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and I do not agree with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on this effort to increase SMA 400%.
특히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매우 위중한 시점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 중국을 미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관계에서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중국에 치우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중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 간 우호 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not gone very well under President Moon. His visit to China did not go well, and China has still not buried the fat issue.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두 나라 모두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여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중 국방장관이 지난주 태국에서 만나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옵션들을 모색한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와 맞물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기 바란다며 중국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Beijing is a country that can be counted on to improve the situation. Frankly, I think ever since
특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잉 대응한 이후 그들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계속 우려해왔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짜증이 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동맹의 긍정적인 혜택과 유지 필요성은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정보센터인 미국 태평양재해센터가 유엔과 협력해 북한 특정 지역의 잠재적 홍수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 산하 태평양재해센터는 재난관리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전 세계 첨단과학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 세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조기 경보, 예상 피해, 방지 전략 등을 온라인과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 기구 등 전 세계 수백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재해센터는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협력해 재난 대비 계획과 대응을 돕는 AIM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 가상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기구의 에린 휴이 국제 운영 담당 국장은 VOA에 북한 내 잠재적 홍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와 대응 계획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identified a potential flood scenario that we've seen previously and for an exercise.
평안남북도 경계선인 태룡강과 청천강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 예상 지역의 인구를 63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성인 인구 비율, 도시와 지방 인구 비율로 나눴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자연재해 취약계층의 규모를 자세히 알아야 식량과 물, 쓰레기 처리 컨테이너, 대피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유엔 기구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at, we actually derive the breakdown of potential needs. That includes, you know, how many meals would they need, how much water.
정부와 지방의 재난 대응 책임자들은 피해 지역의 재난 경험과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무슨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AIM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이 기구가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은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손쉽게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전 세계 170만 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역 당국의 자료 제공 등 협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 기구에 아직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도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요청으로 PDC의 정보 분석 자료를 공유했지만 북한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By request of the emergency management communities in Korea. So we actually have an approach.
북한 당국이 PDC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는지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PDC 자료를 공유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오랜 관행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대응 가능한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북한 당국은 자료 제공은 물론 조기 경보나 재난 위험 관리 체계가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원활한 재난 대응 공조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자연재해가 닥치면 도, 시, 군이 마치 작은 섬처럼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나라는 태풍이 오면 위성 등 다양한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빠른 대피와 이동, 대응 계획을 세우지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마저 없어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ABC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재해센터의 휴이 국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경보 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와 기술은 물론 국제 협력과 자료 공유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빠르고 쉽게 재난에 대응토록 정부가 자료와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바즈 소장도 북한 당국이 내부 자료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나 태평양재해센터 등과 협력해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사형을 집행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나 전세계 사형 코넬센터는 올해도 북한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국제사형집행모니터 2019에서 올 들어 11월 20일 현재 북한에서 적어도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2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올해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미신 행위를 한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고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2월 함경남도 함흥에서 마약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한 명이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넬센터는 이들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공개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기준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1월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에서 남성 한 명이 동료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사형이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추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된 숫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만 언론 보도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사형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과 이에 따른 사형이 계속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보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e recommend the DPRK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and put an immediate hold.
뉴질랜드는 지난 5월 실시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12개 나라도 사형 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라고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사형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안전 보장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 실시하고 추후 사형제 규정과 집행을 지체 없이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넬센터는 올해 북한 등 적어도 14개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이 적어도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 기밀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중국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나머지 전 세계 수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올해 미국에서는 2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한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모든 지역이 맑겠고 오후에는 안주와 강계, 희천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떨어진 영하 4도에서 6도 정도 사이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3도에서 4도 정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는 영하 16도, 강계가 아침 최저 영하 14도, 희천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신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4도, 개성은 영하 2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이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끼는 곳이 많아집니다. 나머지 지역은 흐린 날씨입니다. 특히 함경남도의 함흥과 장전, 원산 등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흐리고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5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있고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해산 영하 20도, 삼전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하 8도 사이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라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알려진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포함해 신장의 이슬람교도를 무자비하게 감금하고 조직적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26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수만 건의 인권 유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과 관련된 2만 건의 메시지와 비디오, 사진, 그리고 메모를 받았다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이란 당국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최소 14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7일 탈레반 지도자들을 초청해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아프간 탈레반 반군 지도자들과 아프간 전쟁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탈레반 관리들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미국과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또 이번 방문은 미 국방정보국 DIA가 이란이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반군단체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선박 한 척이 27일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군이 태고 조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6시 40분 백령도 서북방 NL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추적 감시를 했다면서 낮 12시 30분 소청도 남방 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통해 이 선박을 서쪽 해상으로 태거 조치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26일 동해 공해 상공 등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두 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을 10시간에 걸쳐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 비행에 Su-35S 전투기와 A-50 조기경보기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비행 중 한국 공군 소속 F-15, F-16 전투기와 일본 공중자위대 F-2 전투기가 출격해 경계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27일 유럽 각국에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하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에서 5G 장비를 구매하면서 높은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다른 유럽 파트너들과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공통된 의견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칠면조를 사면하면서 미 하원의 탄핵 조사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를 사면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면 대상인 칠면조의 이름은 버터와 브레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칠면조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길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탄핵 조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이미 애덤 시프 지하실에 목요일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